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꽤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결혼, 이혼, 또 재혼, 독신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모습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아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7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터치, 그러니까 만지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남자가 여자와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요, 이 단어가 쓰인 고대 헬라 문서들을 연구해 본 결과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쓰인 문장들은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절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명령형으로 나갔다면 당시에 유대교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꽤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때는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향적인 방향성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부부관계와 또 결혼생활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독신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독신 생활이 일반적인 부부 생활, 가정 생활보다 월등하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더 하등한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비록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갖춰야 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신으로 살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독신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받은 삶이고 자신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선택해서 지금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왜 이 메시지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야 했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양 옆에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만큼이나 동서양의 문물이 잘 발달했고 서로 오고 갔고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빠져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새벽 말씀 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한 곳이었고 풍성한 곳이었고 또 진보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나 뉴욕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인종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다양한 인종 속에서요, 같은 인종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더할 나위 없이 그 다양성이 있었던 겁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다고 또 빠져나가다 보니까 매우 혼잡하고 통일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윤리적으로 또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모습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상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왔을까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욕망에 붙들린 삶을 살면 안 된다. 아주 금욕이 0, 제로 베이스인 것처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쾌락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도 교회 안에서 공존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 간의 이슈가 되었고 갈등이 되었고 그리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에게 이것에 대한 답을 듣기 원했고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답을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이 권면들을 세부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답니다. 그가 어떤 권면을 하는지가 먼저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다하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 뜻은 자기 몸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그 권위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권위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배우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잠시 분방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합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에 필요한 의무, 윤리적이면서 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갈라서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독신 생활에 가는 것인데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들과 또 홀로 된 여자들은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조건 하에서요. 그리고 본문의 후반에서 보면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경우에서는 그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 헤어져야 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 또한 가하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믿음에 관련해서요.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사도 바울이 결혼을 찬성하는 입장인지 독신이나 이혼, 재혼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에서 또 오늘 7장의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요. 동시에 자신의 말로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다뤄지는 결혼과 이혼과 또 재혼과 이 독신에 있어서요, 모두 동일한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때에 따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선택이 배제된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 선택이 과연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 선택을 바꿔 말하면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충족되는 것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또 독신 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혼과 재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몸이란 단어가 헬라어 단어 소마가 너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 내면의 생각과 감정, 모든 인격체를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혼과 이혼, 또 독신과 재혼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목적대로, 내 가정생활은 가정생활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전하고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믿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통합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통전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부부가, 나의 부부 생활이 온전함에 이르고 있는가? 온전함이라는 것은 믿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통합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고 간극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의 부부 생활이 온전함에 이르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배우자의 관계들을요, 아직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시점에 살고 있을 겁니다. 이미 혼인한 상태일 것이고 또 이미 다른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혼하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부 관계에서 제시해야 되는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을 이루어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결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년, 30년 넘는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져보고 우리의 부부 생활이, 가정 생활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가정생활이 전수되고 있는가?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온전함이 이르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라면 그 가치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관계가 원만하고 경제적인 자립과 사회에서 성공을 이뤄내는 것을 배우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을 잘 잡고 비즈니스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부부 생활을 하는지가 목격되어져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좋고 자녀가 더 좋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실천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두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냐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부관계가 이 가정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에 시행된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가정이 50%라고 집계되었습니다. 10년 전의 결과에 비하면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혼자 사는 성인의 경우는 10년 전보다는 400만 명이 늘었고요.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 같이 사는 경우는 10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1%, 2% 아주 작은 수치로 보여줄 수 있지만 대상이 3억 3천만 명 정도를 우리가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가정의 구조와 형태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크고 필요한 일이 결혼이라는 말이 끼어들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형태가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높이며 그것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한 우리의 부부의 모습들이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의 모습에서 하나님만 높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감사와 감격 가운데 높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 수정을 돕는 모든 손길들은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일의 그 모든 예배들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